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소탕을 위한 러시아군의 공습을 승인했습니다. 이란의 파르스 통신은 이라크 의회 하켐 알 자멜리 국가안보 국방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침투하는 ISIL 테러 분자들을 러시아 전투기들이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라크 의회는 러시아에 ISIL 표적들을 대상으로 공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승인했습니다. 알자멜리 위원장은 이라크와 시리아가 ISIL을 타격하기 위한 합동자료센터를 주도하며 이번 조치로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연결되는 ISIL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는 최근 러시아, 시리아, 이란과 함께 ISIL 소탕을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이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알레포 지역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군과 싸우는 반군이 장악한 곳입니다. 러시아의 공습에 앞서 시리아군 기계화 부대가 이란으로부터 훈련받은 시아파 전사들의 지원을 받아 이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민병대의 한 지휘관은 지난 2년간 알레포를 대상으로 시리아 지상군이 벌인 최대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군 지휘관들은 VOA에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이 시리아 북부 지역 전투 상황을 바꿔놨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그리스와 발칸 국가들에 마련된 난민 접수처에서 난민 10만 명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장클로드 융커 상임의장은 오늘 긴급 정상회의가 끝난 뒤 그리스와 발칸 지역에 각각 5만 명씩을 처리할 수 있는 난민 접수처 시설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긴급 정상회의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일부 유럽연합 정상들과 비회원국인 동유럽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난민 사태는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시험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루마니아 정부는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이 난민에 대한 문을 닫을 경우 자국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어제 실시된 폴란드 총선 결과 난민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의 법과 정의당이 집권당인 중도 성향의 시민강령당을 누르고 승리해 난민들에 대한 강경 정책으로 선회할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한국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박 3일간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중 3국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3국 정상회의가 다음 달 1일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주 3국 정상회담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다음 달 2일 일본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가경제발전 방안을 결정하는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 5중전회가 오늘 비공개리에 개막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당 지도자들과 350여 명의 당 중앙위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29일까지 열리는 이 회의에서 중국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을 사실상 확정합니다. 중국은 이 회의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관영 매체들은 중국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지역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쯤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지에서 2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지진은 또 인도 뉴델리에서도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위력이 컸으며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등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로 끝나 60여 년 만에 만난 가족들이 다시 기약 없이 헤어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전하면서 이런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This has galvaniz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ake action to end these growth.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온 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 작별 상봉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60여 년 만에 만난 혈육을 다시 헤어져야 하는 이들은 또 한 번 이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65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던 이산가족들에게 2박 3일이란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마지막 작별 상봉이 이뤄지는 금강산 면회소는 또다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65년 만에 재회한 부부는 2시간 남짓의 마지막 상봉 동안 두 손을 놓지 않은 채 꼭 붙어 있었습니다. 86살 정규명 할아버지는 두 번 다시 못 볼지 모를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규명 할아버지는 이렇게 금방 헤어질 거라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야속한 이별에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65년 전 어린 두 딸에게 꽃신을 사다 주겠다고 약속한 아버지는 이제는 칠순의 할머니가 된 딸들에게 신발을 선물하며 마지막 작별을 구했습니다.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기약 없는 이별에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는가 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족 사진을 함께 찍으며 서로의 모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건강이 악화돼 상봉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한국 측 최고령자 98살 이석주 할아버지는 입고 있던 외투와 목도리를 벗어 아들에게 입혀주며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치매를 앓아 상봉 행사 내내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구순의 노모는 마지막 작별 상봉에서 아들을 알아보며 오열했습니다. 43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 납북 어부 정건목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기 위해 손수건을 나눠 갖는가 하면 서로의 주소를 적은 쪽지를 건네며 기약 없는 재회를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 마지막으로 떠나는 오빠의 손을 잡기 위해 종종 걸음으로 버스를 따라갑니다. 유리창 너머로 필사적으로 손을 맞잡고 살아서 다시 만나자며 새끼 손가락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석주 할아버지를 비롯해 4명은 구급차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금강산에서 산책 도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93살 박태욱 할아버지도 구급차에 실려서 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이뤄진 2차 상봉에서는 한국 측 가족 254명이 북측 가족 188명을 만났습니다. 이번 2차 상봉에서는 지난 1972년 납북된 오대양호 선원 정건목 할아버지가 43년 만에 어머니와 만났고 한국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납북된 문홍주 할아버지의 여동생도 북측 조카 부부를 만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상봉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10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지만 북측은 정건목 할아버지 외 나머지 49명은 숨졌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1차 상봉 때는 한국 측 상봉단 389명이 북측 가족 141명과 만났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개별 상봉과 단체 상봉, 점심 식사 등을 함께하면서 2박 3일간 6차례에 걸쳐 12시간을 만나며 못다한 혈육의 정을 나눴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뒤 20번째로 열린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살펴보면 직계 가족의 만남은 줄고 형제나 자매, 사촌 간의 만남은 늘었습니다. 이산가족 가족들의 고령화 때문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남북 당국 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 가족을 만난 남북한 180 가족 가운데 부모와 자식 등 직계 가족을 만난 가족은 18가족뿐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형제나 자매, 사촌, 조카 등을 만났습니다.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상봉 참가자들 가운데 80세 이상 노인이 90%에 이를 정도로 고령자가 많다 보니 건강상의 이유로 상봉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9월 현재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90세 이상 이산가족은 약 7,800명, 또 80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90세 이상이 정확히는 7,781명이라서 11.7%가 되고요. 그러니까 80세에서 89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벌써 한 2만 8천여 명이 돼서 42%. 80세 이상이 저희가 그래서 거의 50%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수환 박사는 고령화된 이산가족들에게 필요한 건 서신 왕래와 상시 상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사 확인이나 지속적으로 생사 확인하고 소식을 알 수 있을 정도는 최소한의 요건은 돼야 되겠죠. 그게 결국은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번 만나러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시적인 상봉의 가장 큰 고령화적 관점에서 보면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만나고 나서는 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살아야 되는 좀 가혹한 거죠. 상시 상봉 아니면 최소한 생사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의 구축, 서신 왕래 이런 것들은 고령화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겠죠.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장인 이춘복 북한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이번 상봉 행사가 끝나면 상시 접촉과 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 관련 문제를 한국 측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 등 복잡한 현안을 풀기 위해선 당국회담 개최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회담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한국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남북 당국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 간 회담이 이루어지고 적십자 본회담 등도 현재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를 보다 더 정리화시키고 생존자 확인 등을 하고 하는 이런 과업들이 진행이 될 것이며 남북 간에 합의되면 보다 더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남북 현안으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 유감 표명,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하며 상봉 행사가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21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전하며 65년간 떨어져 살았던 부부의 사연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순규 할머니는 1949년 12월 남편 오인세 씨와 결혼했지만 불과 7개월 뒤인 1950년 7월 6.25 전쟁이 나면서 헤어졌습니다. 남편이 인민군에 징집돼 북한으로 간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아들을 낳아 홀로 키우고 바느질과 농사일로 시부모를 공양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과 처음 살았던 집에 머물며 재혼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65년 만에 남편을 만나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모른다며 너무 많이 울어 눈물이 다 말랐다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헤어질 당시 뱃속에 있던 아들은 64살의 할아버지가 돼 생전 처음 만난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전쟁 이후 오랜 기간 지속된 분단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없는 것은 물론 편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부를 전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88살로 이번 상봉 대상 중 최고령자인 북한의 리흥종 할아버지 가족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2살 때 헤어진 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된 딸이 얼굴을 어루만지며 미소 짓자 리 할아버지는 소리 죽여 울기만 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노인들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점에서 또 앞으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격한 감정을 느낀다며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한 이들 중 또다시 만난 이들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이산가족 상봉은 한반도가 아직 기술적으로 전쟁 중이라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시아 문제를 다뤄온 도널드 커크 기자는 22일 미국 월드 트리뷴 신문에 쓴 칼럼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마지막 만남을 갖기 위해 상봉 행사에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2000년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 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시작했을 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작 20차례만 상봉이 이뤄졌다고 커크 기자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수도꼭지를 열었다 잠궜다 하듯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중단하고 재개했다는 것입니다. 커크 기자는 북한이 이 같은 가족 상봉을 이용하는 것은 정권의 잔인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기약 없이 상봉을 기다리는 건 몹시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2일 이산가족 상봉을 다루는 남북 언론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00개가 넘는 신문이 일면에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했지만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활동을 장황하게 전하다 오면 하단에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짧게 언급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국 언론은 이산가족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한 반면 북한 관영 언론은 이산가족 상봉을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치적으로 선전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열린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의 96가족이 남한 가족과 20일에서 22일 1차로 만났고 24일부터 26일은 남한의 90가족이 북한 가족과 만났습니다. 이산가족들은 행사에서 모두 6차례 12시간에 걸쳐 만났습니다. 단체 상봉, 환영 만찬, 개별 상봉, 공동 중식, 단체 상봉, 작별 상봉 순서로 2시간씩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미국의 허핑턴포스트 신문은 다음 생애에서 다시 만나자는 이산가족의 말을 전하며 이산가족 상봉은 분단된 가족이 일생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행사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박근혜 한국 정부의 외교 기조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을 위한 정부 간 고위급 협의회와 이와 병행한 반관반민 성격의 2015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이 내일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을 위한 정부 간 고위급 협의와 포럼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석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26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옵서버 자격으로 몽골을 비롯해 유엔과 유럽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등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도 참석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측도 초청했지만 공식 행사를 하루 앞둔 26일까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참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박근혜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로 동북아 국가들이 원자력 안전과 환경, 테러 대응 등 협력이 쉬운 분야부터 신뢰를 쌓은 뒤 협력 분야를 안보 분야 등으로 넓혀나가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다자협의회는 각국 수석 대표가 지난해 국장급에서 격상돼 차관보급 이상이 참석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굳건해지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는 28일 개최되는 정부 간 협의회는 한국 외교부 김홍균 차관보 주재로 지난 1년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동북아의 다자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정부 간 협의회에는 미국 측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이자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하고 일본에서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시카네 기미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합니다. 또 중국 측에서는 유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하고 러시아에서 리고르 모르굴로프 아태지역 담당 외무차관이 그리고 몽골에서도 담바 강후약 외교부 사무차관이 참석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6자회담 수석대표들도 참석하는 만큼 북핵 문제 등 다양한 외교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양자 접촉도 활발히 이뤄집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미국과 일본,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와 각각 연쇄협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연쇄협의에서는 한중과 미중, 미한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형성된 추진력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현재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 억제와 탐색적 대화를 포함한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간 고위급 협의회에 앞서 27일부터 사흘간 반관 반민의 1.5트랙 형식으로 2015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이 열립니다. 포럼의 첫째 날인 27일에는 유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성김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박성우 세종연구재단 이사장이 각각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이어서 28일에는 에너지 안보와 사이버스 공간, 환경과 재난관리 등 4개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분과별 토론이 진행되고 마지막 날에는 토론 결과 보고와 정책 제안 발표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별도로 개최합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최근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일자를 다음 달 2일로 일본 측에 제의했고 일본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은 현재 정상회담 일정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청와대는 또 오는 31일 리커창 중국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과거와는 크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침묵하던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유럽연합 인권담당 전권 대표와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을 초청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BOA에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두 사람에 대한 초청이 인권 분야에서의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에도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했었습니다. 물론 두 번 다 방북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초청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해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제2차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268개의 권고안 가운데 113개의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년 전 심사 때는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과 비교해 북한이 매우 적극적으로 심사에 응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북한 외무상으로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수용 외무상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인권 분야에서 기술적인 협조와 접촉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던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오랫동안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This has galvaniz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ake action to end these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국제사회가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20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한 점증하는 비판이 북한 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feeling the international pressure for its human rights abuses. North Korean
북한이 인권 침해에 대한 점증하는 국제적 압력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테리 컬럼비아 대학 선임연구원은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인권 문제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유엔인권 최고대표를 초청한 것도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지금 인권 문제 나온 후부터는 계속 북한이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잖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는 뭐 이렇지 않다,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디펜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나 교류를 위한 시도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단지 정권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권 공세를 펼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하면서 북한인권 결의안 가운데 북한 최고 지도자와 북한인권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암시하는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제70차 유엔 총회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유엔과 교류하겠다는 일부 전례 없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인권 문제에 대한 교류와 협력에는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영어로 유엔에서는 그걸 name and shame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망신을 준달까, 압력을 준달까, 이런 것이 유엔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보리의 결정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다루는 것 자체가 북한 인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압력 요인이 됩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테리 선임연구원도 당장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 관련 압력을 계속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 몇 년간 소원했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복원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 개선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는 북한 중국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추석단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중국의 류윈산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중국의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 상무위원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시종일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시로 대화를 하며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열병식이 끝난 뒤에는 군중을 향해 서로 손을 맞잡고 치켜드는 모습까지 연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이념의 핏줄로 옥석같이 뭉쳐있는 한 최후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도널드 그레그 전 한국 주재 미국 대사는 얼어붙었던 북중 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dication of what I was talking about. And I only wish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관계를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우선 북한으로서는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었을 것이라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권 박사는 말했습니다.
경제난에 처해 있고 또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서울의 민간단체인 중국연구소 유상철 전문위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쪽에서 오는 압력이 거세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볼 때 동쪽의 압력이 거셀 경우 역시 그 북한의 그 지정학적 자산으로서의 그 위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중국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아마 그 서열 5위에 해당하는 유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북한에 파견한 것 같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년 봄에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n't be surprised. I have no idea, but I wouldn't be surprised if he did.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두 가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고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는 지적합니다. 우선 류인산 상무위원의 방북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올 하반기나 내년 2월 정도에 채용회가 가거나 또는 당 비서급 중에서 김양건 비서가 가거나 또는 김기란 비서가 가는 프로세스를 밟게 되고 그것은 곧 북중 간의 정치적 관계가 해빙기에 들어가는 것에 더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북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나 육자회담 복귀 의사를 시사해야 할 것이라고 정창현 교수는 말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북중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북측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반드시 핵 문제가 풀린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합니다. 중국연구소 유상철 전문위원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웠던 중국이 이제부터는 핵 문제와 한반도 안정이라는 별개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 북핵과 북한 문제 투트랙으로 나눠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대로 해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같이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은 다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 문제라는 또 다른 그 체험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평화협정 체계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어 핵 문제가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정창현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프로세스가 병렬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기본 입장이고 그러한 입장은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최우선 과제는 비핵화라며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협상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북중 관계에서는 단기적으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정창현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일단은 이산가족 상봉을 정상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초보적인 신뢰관계의 단계를 갔다고 보고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당국 간 회담을 열어서 앞으로의 어떤 이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내년 상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중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남북 화해는 또다시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과 경찰서가 지역 내 탈북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수익금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희 이제 갑니다. 날이면 날마다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서울 강남 구민회관. 회관 앞과 1층, 2층까지 마치 백화점처럼 갖가지 물건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가방과 속옷, 신사 정장까지 다양한 물건부터 한우와 국밥 같은 먹을거리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데요. 이곳은 강남 구민과 함께하는 탈북민 돕기 작은 사랑 나눔 바자회 현장입니다.
설탕으로 만든 자몽청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강남구에는 약 400여 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으로 지역 내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지역 내 업체들이 지원했는데요. 수서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장영철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강남가난에는 약 400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는 물품을 전혀 팔아가 봉사를 주고 또 여기 모든 종사자들이 응금을 빼고는 모든 것을 탈북민 돕는데 지원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 돈을 만들어서 탈북민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와주려고 합니다.
12kg 정도 나옵니다. 10kg 박스인데.
국밥 판매대 앞에는 물건을 고르느라 배가 고픈 사람들로 줄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요. 구수한 누룽지와 김장 준비에 필요한 고춧가루와 각종 젓갈들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아, 자몽청하고요. 레몽 생강청은 아까 금방 떨어졌고요. 저희 착한 누룽지 팔고요. 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늘 꽃도 드셔보세요. 꽃이 칼슘하고 철분이 많아요. 홍조류가. 이거 밥할 때 한 스푼만 딱 넣은 다음에 치사꽃이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밥이랑 같이 되면서
그냥 말리기만 한 거예요?
아니요. 쪘어요. 쪄가지고 저희가 빠진 거예요.
좋은 취지의 행사인 만큼 이곳에 나온 상인들의 보람도 큰데요. 봉사자들과 상인들 그리고 탈북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번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좀 더 저희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맺고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이제 봉사하러 해서 수익금을 다 이제 봉사하시는데 다 기부하신다고.
여기에 보세요. 오늘도 많이 모금했고 우리가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정확한 액수는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잘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와서 이제 가족들도 없을 거고 와서 이제 그런데 적응하시는데 힘드실 텐데 여기 와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잘 적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하고 다른 것도 있었는데 매진됐고 오늘 지금 이거밖에 없어.
예, 오늘 너무 보람이 있고요. 저희가 미약하나마 작은 힘으로 이렇게 도와서 저희 수익금을 내서 다 기부한다는 게 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한데.
자몽청 사가세요. 만 원이에요. 유기농 설탕으로 만든 자몽.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옷가지들도 많은데요. 지역 내 상점들에서 기부한 물건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만큼 멋쟁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만져보시고요. 디자인이나 색감이나 걸쳐보셔도 되세요.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요거, 요 색깔 회색. 꺼내봐 드릴까요?
네. 아, 포장 있는 거 많이 만들어요.
이거 또, 저기 구스 돋바 하고 위에 티. 뭐 그리고 먹거리 고춧가루.
꽃도 사고요. 고춧가루도 사고요. 뭐 두루두루 샀어요.
좋은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는 소식에 모인 시민들. 이곳에 와서 행사 취지를 알게 된 경우도 많은데요. 소비자는 품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좋고 수익금으로 탈북민을 도울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친구들 모임 다 지금 6명이 다 와서 다 너무 많이 사가가지고 지금 또 입고 있잖아요. 그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꼭 저기 좀 더 저기 다시 이렇게 여기서 적응하고 다시 다 일어나시려면 힘들잖아요. 특히 뭐 탈북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냥 여기 한국에 있어도 힘든데 안 그렇겠어요? 네, 예, 여러모로 진짜 우리가 뭐 십시일반이지만 다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물건 싸게 사서 좋고 우리가 또 삶으로서 일부러 또 기금을 내거나 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기회에 또 그렇게 도움을 준다니까 좋죠.
아쉬워서 한 바퀴 돌까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유가 없어서 많이 못 도와주지만 이런 걸로 또 내가 삶으로 해서 또 이렇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많은 탈북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강남구에서는 앞으로도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수서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장영철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탈북민이 앞으로 이제 통일의 시대 되거나 아마 사회주의에 살던 사람을 잡은 이 사람들을 많이 아리켜놔야 이북에서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아리켜서 일을 자본주의에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통일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니들 해서 그런 계기로서 이걸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탈북민들을 위해서 계속 봉사라든지 모든 것을 많이 하고 해오고 앞으로도 또 계획을 해서 이제 좀 더 발전되고 긍정적인 것을 좀 한번 해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시대가 됐다는 뉴스가 크게 보도되고 있군요.
네,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10만 2,117명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만 지나가도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한국에 공부를 하러 찾아온 외국인들이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것이 지난 1960년이라는데 그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걸어다니는 외국인만 봐도 한참을 들여다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분명 그랬습니다. 이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오게 된 이후 또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진 이후 이 길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 이제 뭐 익숙해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국제 결혼 등을 통해서 이주한 외국인들도 크게 늘었지만 대학 등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소식, 눈길을 끄는 소식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한국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등 정규 대학 교육을 밟고 있는 그런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외국인은 7만 3,900여 명이 되고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온 연수생, 연수생의 숫자가 3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나라별로 보면은 외국인 유학생 100명 가운데 60명은 중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다음이 베트남이고요. 몽골, 일본, 미국의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은 1990년까지만 해도 뭐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2000년 들어서 3,762명, 2004년에 1만 명을 넘어섰고요. 2007년에 5만 명, 2010년에 8만 명을 넘어서 올해 9월을 기준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언론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대중음악에서 시작된 한류의 인기가 외국인들의 한국 유학을 이끌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그 100명도 채 되지 않았던 베트남과 몽골 유학생이 지금은 7,000명, 4,300명대로 크게 늘어나 있는데요. 이건 역시 한류 인기와 함께 졸업한 뒤에 한국에서의 취업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대학에서는 외국인 총학생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 한국으로서는 반기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그 학령 인구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은 한국 대학으로서는 대학 재정을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인데요.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데려온다고 할 정도로 유치 경쟁이 아주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상당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깎아준다든지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일반 학생들이 우리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2011년에 1조 796억 달러로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었습니다. 이후 4년간 이어왔던 무역 1조 달러의 위상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됐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한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어왔다고 자부했던 성장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수출 강국이라는 수식어인데요. 올해 9월까지의 수출이 4,359억 700만 달러, 수입은 345억 6,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수출은 8.3%, 수입은 21.8%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연말이 되더라도 무역 규모는 9,81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동안의 무역 수지에 관해서는 몇 개월째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던 것 같은데 이 전체 무역 규모로 보면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는 지금도 역시 4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보다는 수출이 더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바로 불황형 흑자였던 겁니다. 수출보다는 수입 감소 폭이 컸기 때문에 흑자가 된 그런 경우였는데요. 네, 앞으로 남아있는 10월과 11월, 12월까지 9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을 해야 평년 같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 GDP 가운데 수출 비중이 60%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세계적인 무역 시장의 위축, 한국의 최대 교육국인 그 중국의 불경기 상황을 감안해 보면은 올해는 무역 1조 달러 위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한국이 오랜 불황을 겪고 있어서 지금 수출보다는 내수 경제를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는 정부의 정책도 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목표를 삼고 있었던 경제 성장률은 3.1%대였는데요. 최근 다양한 경제 정책으로 내수는 살아나고 있지만 수출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올해 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있는데 오늘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새벽 서울의 한 주택가에 멧돼지들이 나타나서 이 멧돼지를 잡기 위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산이 가까운 지역이에 멧돼지나 야생동물이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
서울 지역에 멧돼지 출몰이 요즘 잦은 편이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뭐 한두 마리 정도가 도심 텃밭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주민의 신고로 잡히기도 했었지만 오늘은 멧돼지 다섯 마리입니다. 주택가까지 내려와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를 서성거리고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경찰이 출동해서 5시간 동안 숨바꼭질을 했답니다. 한 마리는 총으로 잡고요. 두 마리는 사냥개로 몰아서 포획을 했는데 다른 두 마리는 붙잡지 못했다고
네.
합니다.
놀라운 일이네요. 멧돼지가 서울 같은 큰 도시에 출몰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까?
산세 깊은 지역은 뭐 멧돼지뿐 아니라 고라니도 나타납니다만 서울에서 이런 멧돼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부터입니다.
네.
그런데 뭐 2011년부터는 횟수도 많아지고요. 마리수도 굉장히 많아져서 긴장을 사고 있는 건데요. 지난 4년 동안 무려 630여 마리가 신고됐습니다. 서울의 그 북한산 인근 지역 마을에 좀 많이 나타납니다. 아파트와 주택가 등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주민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저기 아래 울산 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바지선에 150kg이 넘는 멧돼지가 출현해서 작업하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의정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부터 멧돼지 출현이 6번이나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상태입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막됐습니다. 소니파 무장조직 ISIL이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을 구출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중국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중국 공산당 제5차 전체회의 오중전회가 개막됐다고요?
예, 오늘 베이징에서 개막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회의는 비공개고요. 신화통신도 개막했다는 사실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당 지도자들과 350여 명의 당 중앙위원, 중앙후보위원이 참석했는데요. 오는 29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이 제18기 오중전 회의가 어떤 회의입니까?
네, 18기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입니다. 중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중앙위원회는 당과 국가의 정책을 평가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인데요. 올해 회의에서는 특히 중국 경제에 향후 5년의 청사진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중국 언론들이 관련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오중전회에서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 계획입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현재 수준인 7%나 이보다 다소 낮은 6.5%에서 7%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높은 성장률에 무게를 둘지 아니면 성장률 부담을 낮추고 경제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중국이 경제성장률을 7%로 유지할지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올해 9개월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9%를 기록했고 또 올해 전체로 볼 때도 7%가 안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23일 중앙 당교에서의 강연에서 우리는 원래부터 어떤 특정 지점, 즉 7%를 사수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또 중국 경제는 더는 7% 성장률을 이룰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해서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중국 정부의 입장은 그러면 뭔가요? 높은 성장률을 고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중국 정부가 최근 자주 언급하는 것이 신창타이죠. 새로운 상태라는 뜻인데요. 예전에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했지만 현재의 새로운 상태로는 중속 성장을 하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경제 운용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중국 정부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크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5년간의 경제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부담으로 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로 바로 샤오캉 목표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샤오캉, 즉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를 이루겠다고 미리 공언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와 개인 소득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7%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유지돼야 합니다.
네,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국민 복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죠?
예, 방금 설명드린 샤오캉 목표도 있고요. 또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중국의 꿈이라는 목표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정부는 민생 보장과 빈곤 구제에 힘쓸 예정입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민생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경제 문제 이외에 또 어떤 논의가 있을까요?
네, 눈에 띄는 부분은 처음으로 환경에 대한 목표가 제시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에서는 대기 등 환경오염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국도 이를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패 인사들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도 고위직에 대한 처벌과 새로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가정에 대해서 자녀 2명의 출산을 허용하는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시점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언제쯤 공개가 됩니까?
네,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회의가 끝날 때쯤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또 일주일 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성명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잡힌 인질들을 구출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고요?
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가 어제 ISIL의 인질로 잡힌 쿠르드족 48명과 이라크 전직 군경 27명을 구출하는 작전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동영상의 길이는 4분여 정도인데요. 작전에 참여한 특수부대 요원의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장면인지 궁금하군요.
네,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흰색 옷을 입은 인질 수십 명이 특수 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황급히 탈출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인질의 갇힌 방에는 ISIL의 깃발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쿠르드 자치정부가 단독으로 실시한 작전이었습니까?
네, 미군과의 합동 작전인데요. 쿠르드 자치정부 안보위원회 산하 대테러 부대와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 포스가 22일 새벽 2시에 이라크 북부에서 실시한 작전입니다. 이들은 ISIL이 인질을 가두는 수용소로 쓰는 건물을 공격해서 약 2시간 동안 작전을 펼쳤습니다. 쿠르드 요원 48명, 미군 30명이 투입됐는데 시누크 헬기 3대, 블랙호크 헬기 3대, 침투용 헬기 6대도 투입됐습니다.
왜 이날 작전이 실시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쿠르드 정부 측은 인질들이 작전 당일 처형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새벽에 구출 작전을 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도중 교전이 벌어져 ISIL 조직원 20명이 사살됐고 미군 1명이 숨지고 쿠르드 요원 3명이 다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ISIL과 전투하다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구촌 오늘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ABC 아메리카가 방송되겠습니다. ABC 아메리카 시간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S로 시작되는 영어 Supreme Court, 즉 미국의 대법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